사랑의 하나님, 오래오래 불렀던 노래지만,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저 한평생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에 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 많이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다 죽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에 서게 하시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땅에 많이 남겨놓고 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복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버는 귀한 재물들을 그들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남겨놓고서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또 이 저녁 주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요, 옆에 이렇게 좀 같이 좀 앉아주십시오. 같이. 김용환 장로님은 우리 이춘표 성도님 옆으로 지금 혼자, 그 누군지 서로 모르죠, 그렇죠? 그쪽. 예, 그쪽. 예.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두 분 좀 같이 앉으셔서 성경을 찾을 때 혹시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니까 옆에 찾아놓은 분들. 예. 그리고요, 혹시 우리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앞부분, 그죠? 앞부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박윤모 장로님이 교육부장 장로님입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십니다. 박윤모 장로님. 예, 한번 일어서 주시고 앞에 부분 못 받았다고 그러면요, 앞에 복사된 부분들이 있고 또 뒤에 또 복사가 레디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앞부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협조해서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5가까지 했습니다. 25번까지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25번 그리스도께서, 25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예,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그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직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에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왕.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요 세 직분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 직이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외우려고 그러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확실히 한번 외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 요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의 세 가지 하신 일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렇게. 말든 길든 짧든 요 세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외우면서 얘기 한번 하십니다. 시작. 그냥 웃으시면서도 다 하셨죠? 허허허허가 많던데.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세 직이 뭡니까?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요? 제사장. 세 번째요? 왕.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하고 가장 가까운 직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잖아요. 제사장하고 가장 가까운 거 뭡니까? 그러면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면은 단번에, 옛날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단번에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25번입니다. 25번. 우리 다 같이 25번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왕이면 앞에 보지 말고 그거는 요 자기 글을 보고 한번 하십니다. 자기 글을. 25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예,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이렇게 흐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무엇으로요?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기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 들어주신 분이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26번 한번 보시죠. 이제는 왕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왕직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수행을 하셨습니까? 26번 앞을 보십니다. 26번 제사장, 그 다음 뭐요? 왕, 요 세 개 직분 중에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밑에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케. 왕이 있으면 왕한테 다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 왕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 주님이 왕이시구나.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두 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두 왕 같이 못 있습니다. 성도분들 꿀 좋아하시죠? 벌통을 보셨나요? 벌통 위 이렇게 뚜껑을 열면 거기에 헝겊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헝겊을 딱 덮기면 헝겊에는 찐득찐득찐득한 그 벌 뭐가 묻어있습니다. 그걸 탁 덮기면 벌들이 막 확 어마어마한 한 통에 한 10만 마리 정도가 있다 그러죠. 새 보셨습니까? 안 세봤습니다. 한 10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좀 약한 데는 한 5만 마리, 10만 마리가 있는데 그럼 성도 여러분들 그 10만 마리 가운데 왕이 몇 마리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왕벌 하나. 절대로 두 마리 안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으면 그 안에 싸워서 죽여버리고요. 싸우기 싫으면 한 마리가 나갑니다. 한 마리가 나가면 새까맣게 따라서 우리도 분가하자고 새까맣게 따라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절대로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없죠. 우리 이조나 고려도 보면은 왕이 딱 있으면 그 밑에 뭐 세자나 누구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서 다음 왕될 거를 얘기를 해놓지요. 왕을 둘이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왕은 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서 종종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일로 오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모르시네. 퀸즈에는 그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웅이 오면 일로 오시오 뭐 그런 거 잘 합니다. 아시는 분 조금 계시네. 근데 예수님 일로 오시오예요. 왜요?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요? 복종케 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 안 하면 말로 예수님이 왕이죠. 우리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며, 이게 왕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진짜 하늘 영광 맛보기를 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다스리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사건이 딱 터져서 속이 부글부글 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시면, 성경으로 명령을 하시면 뭐라고 명령을 하실까?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요? 거역하는 거죠. 사실은 이조시대나 고려시대 때 거역하면 그건 완전히 죽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안 죽여줘서 그렇죠. 아마 죽였으면 아마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지 싶어. 할 때마다 팔 하나 부러뜨리고 눈 하나 빼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하면 전부 바보같이 해서 나오지 싶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어떻게 해요?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뭐죠? 구체적으로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거짓의 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짓 술수를 씁니까? 이까지 씁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시켜서 착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사람들한테 석석석석 얘기를 해주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막 따라갑니다. 광명의 천사로서 노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를 막아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이라는 이 직분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글씨로 딱 써서 나타내 보인 게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글씨를 누가 쓰게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지만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붙인 거는 돌아가실 때예요.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에 그 써붙인 거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지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지금 옆에 제가 좀 오늘 좀 빨리 찾자고 그랬는 이유가 못 찾으셨어도 옆에 분은 찾아놨으면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라는 걸 누가 쓰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쓰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저놈이 왜 왕이냐? 저놈은 자기가 자칭 왕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19절부터 보여주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INRI라고 썼습니다. INRI 뭔지 알죠? 그게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INRI. 그게 라틴어예요. IN.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그런 써붙인 거 봤죠? 그쵸? INRI.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의 못 박히신 것에 가깝습니다. 이때가 명절 때잖아요. 명절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만 적어 놓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붙으니까, 로마 말. 그 다음에 그리스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렇게 세 언어로 붙여놓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어는요 정치 언어잖아요. 법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어는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그리스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었지만 이 문화는 정복이 안 됐습니다. 로마가 문화는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무슨 말들을 그때 쓰고 있습니까? 언어는 그리스어를 그 당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쓰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막 눈이 휙 뒤집히는 거 있죠. 어떻게 저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도 세 글씨로 저렇게 써놓는지 그게 화가 나가지고 빌라도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요 저렇게 쓰지 말고 자칭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닌 그놈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럽니다. 보십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내가 써야 되는 것을 내가 썼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것을 누가 증명하고 누가 그거를 끝까지 써놓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못 놔주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재판하는 동안에 와이프가 오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어젯밤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 성도님들 여자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글쎄요. 들어야죠. 그래서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랬죠? 집에 가서 내가 당신 말대로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롱?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야에 물 가져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르시십니까? 저기 손을 씻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이 사건에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언도를 합니까? 이 사람 사형이라고. 그 사형도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누가 죽인 거로 되어 있습니까? 이 빌라도가 죽인 거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합작해서 빌라도가 죽인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혼안을 받으사. 빌라도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마음은 죄가 없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휘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번 봐도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패를 뭐라고 쓰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무슨 언어로요? 헬라어, 히브리, 로마. 이것도 외우십시오. 로마, 헬라어, 히브리어. 됐습니까? 로마, 헬라어, 히브리어. 요 세 말로 나사렛 예수 INRI를 이렇게 적어놓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 INRI는 지금 나온 거지만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예, 로마 말입니다. 라틴어는 로마 말입니다. 지금 여기 좀 덥거든요.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요게 얘가요 더우면요 지가 이렇게 덥다고 꺼버립니다. 지가 스스로. 지금 안 춥죠? 이 안에가 상당히 따뜻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걸 끄고 들어가시는 우리 지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뭐 돈도 안 들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받을 복은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 하는 거 잘 집에 가서 묵상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굉장히 많은 복을 담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그릇 안에 굉장히 많은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복이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거 제가 참 제 마음은 이거 일로 가고 싶은데 성경이 이러니까 일로 갑니다. 그러고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나의 왕이라고 생활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고백하고요. 생활로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왕으로 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안 오십니다. 이번에는 모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쥐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우리 큰 소리로 누구 한번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예, 제가 모든 원수를 어디 아래요? 그 발 아래.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발등상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왕이 발을 그 위에 탁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게 안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자기 정복된 나라의 왕들이나 그 신들의 이름을 그때 꽉 적어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놓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발 아래 다 복종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까지 다 그 발등상 아래 놓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에 먼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7시 반에 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9시에 CPM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CPM이 뭔가 하면요. 이거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우리 RCA 교단 안에요.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오리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민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들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앞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에요.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안 모이대. 왜? 네. 그 우리가 가서 왜 안 모입니까? 못 그러겠더라고. 따로따로 딴 방에서 모이게 해달라 그래서 딴 방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주님 오실 때 되면 다 해결되겠죠, 뭐, 그쵸? 예. 이제, 지금 제가 뭐 얘기하던 걸로 갔죠? 네. 아, 참. 여튼요, 여튼.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여튼 하고요, 예. 주님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 예?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27. 한 5분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7번은요, 제가, 번역하는 거를 그냥 신학 용어를 그냥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용어는 어떤 분들,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는 그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세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비하라는 거, 성귀라는 단어입니다. 비하와 성귀. 요 비하라는 것을 갈로하시고 이렇게 하나 쓰십시오. 낮아지심. 예, 낮아지심. 그 다음 승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높아지심. 높아지심. 요즘은 그렇게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신학용으로는 비하, 승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설교할 때 안 씁니다. 예,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은 제가 이렇게 피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교리 공부 시간이라서 제가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게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비하 그럴 때는 그게 뭡니까? 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리 복음성가에 되어 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벌써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낮아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낮아지신다면 그 어떻게 낮아지십니까? 그럴 때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낮아지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안으려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려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강아지가 지었습니까? 송아지가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 죽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점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 과정이 내려가시는 바닥까지가 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올라가는 부터가 승귀예요. 승귀. 한번 따라하십니다. 비하, 승귀. 우리 안 쓰는 용어죠,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하고 접촉점을 찾고 우리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어디까지 표현을 했습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셔서 전번 할 때 제가 성육신이라는 단어 한번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입으셔서 어떤 분들은 그 수육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 있는 거. 그래 부활하기 전까지가 이게 낮아지십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낮아지심은 곧 그의 무하심인데 강생하심인데 어떻게 강생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생하심인데 비천한 지위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지위에 났습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리라 생각했습니까?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우리 윤주일학에서는 세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세 명이라고 그럽니까? 선물을 주고 간 게 세 가지 선물이에요. 뭐뭐 줬습니까? 예수님한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세 명인가 보다. 그래서 동방박사 몇 사람요? 세 사람. 노래 불러보면 정말 낙이 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끄떡끄떡끄떡.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셔서 별 따라오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 따라 이렇게 옵니다. 별 따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비천한 데서 나는 줄 알았으면 시골로 갔을 거예요. 오다가 별이 딱 없어지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아. 예, 예루살렘 헤롯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막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자기들은 확실하게 별자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을 했지 않습니까? 헤롯은요, 겉은 태연한데 얼마나 화기 부글부글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그러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 나셨죠. 거기서 조금 떨어졌는 베들레헴 어디서요? 말 구유에서 났습니다. 이제 또 한번 보십니다. 그분이 비참한 지위에 나셔서 어디에 복종하시고요?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요 얼마 동안이 얼마죠? 예, 3일 동안. 아마 요분들이 왜 얼마 동안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이? 여기는 in being buried and continuing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 ti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For a time이라고. 저는 이 고민을 알아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보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로 하니까 완전히 3일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로 해서 이 사람들 유월절도 계산하고 막 이런 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이 여기 담겨 있지 싶어요. 우리는 뭐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3일 동안 이 죽음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까지가 뭡니까? 그러면 그까지가 비하예요. 그까지가 비하. 그리고 그까지가 내려오고 해서 우리 몸을 입으신 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거기서 우리 죄짐을 다 지신 거 있죠.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꼭 1:1 배상법입니다. 1:1 배상법. 그걸 measure for measure라 그러는데 eye for eye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구약이 뭐라 그럽니까? 모가지를 쳐라 아니랬죠? 예,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해라.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을 상하게 해라. 누가 모르고 데웠다 그러면 데우게 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왜요? 그 정신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망은 우리 모가지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가지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른 모가지를 갖다 댔잖아요. 그 목이 누구 거죠? 예수님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법이 대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 그럴 때 그 은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게 있습니다. 그런 공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의장 은혜로 합시다. 은혜스럽게 합시다. 너무 그러는 건 안 맞아요. 어떤 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은혜롭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보더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요. 그 말 자체가 안 맞죠. 왜요? 은혜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1:1 보상법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것만 생각하고 용서만 생각하지 예수님 돌아가신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세요. 하나님 우리 죄값을 다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죠. 우리 죄짐을 다 지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종래에 단번에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직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보십니다. 다시 낮아지심. 제가 묻고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요거를 그냥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단계가.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계. 요게 첫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사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죽음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 3일 동안 계신 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분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지하에 있는 영들을 뭐 찾아갔다, 뭐 어떻게 했다, 이게 뭐 말이 많습니다.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이 그런 걸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 성육신, 신학적으로 하면 성육신과 탄생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거 다섯 단계예요. 성경 구절 하나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 빌립보서 2장 6에서 8. 요거 예수님 낮아지신 그의 모습을 참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 한절 한절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성도님들 7절, 그 다음 8절은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게 지금 쭉 내려오신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상태로 계셨습니다. 이게 낮아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되시려고. 만약에 고귀한 어떤 분으로 와서 돌아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사람은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요, 한국 사람 허그 잘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허그 잘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요, 중국 목사님 우리 허그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내리깔아서, 아유, 쟤들 맨날 보면 머리도 뒤에 까치집 짓고, 우리 집 주인이지만 뭐 내가 더 낫지 뭐 이런 게 조금씩 있을 법도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요, 아예 우리는 뭐 자기들하고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 아무리 못 살아도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왕들이 가서 조공도 바치고 가서 이름도 받아오고 한번 그러면 막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보기를 상당히 낮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허허허허 이렇게 웃지만은요, 그 우리 자기들하고 같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허그를 잘 안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각 민족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우리 CPM 그 센터, 원래 그 리더들이 오늘 한 시간 반을 점심 먹고 강의하고 그 다음 한 시간 반을 각 민족별로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핑퐁 대회를 했습니다. 핑퐁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치는 사람 그랬으면 이때 이름 쫙 적어가지고 막 붙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면 떨어지고 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응원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막 중국 목사님 올라갔죠.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막 그 주고 받았습니다. 다섯 판 중에 세 판을 먼저 이기면 이기는 거로 해서 무조건 했는데 1대0, 1대1, 2대1, 2대2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이 남았는데 뭐 1대0, 2대0에서 요새는 11점이 끝이 납니다. 8대8, 9대9까지 갔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하고 제가 졌거든요. 야, 와서요 악수하고 허그하고 심판 받던 중국 목사님이 와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내년에 또 보자 그러고. 야,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허그하고 만나고 내년에 성경책 들고 또 만나자 이런 거 없었는데요. 탁구 고시업 딱 하고 난 뒤에요. 허그하고 악수하고 땀이 쫙 나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빨리 좀 도망 나오려고 이거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원래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 크로스웨이 때문에 먼 길을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오늘 빨리 도망 나오려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 막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목사는 저랍니다. 그럼 못 도망가게 하는 거 있죠. 막. 그래서 막 안에서 막 그 강연하는 동안 저는 차에 나와서 이걸 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잘 안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합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서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사람은 접촉점이 있어야 되네. 그냥 막연한 것 갖고는 되지 않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해서 봤는데 이제 그 시합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오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가면서 중국 목사님들이 가면서 막 악수하고 하, 잘했다 그러고 잘했죠. 제가 졌으니까. 성도님들 그 접촉점이라는 게 사람한테 꼭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핑퐁 요거 하나인데 1970몇 년도에 저 일본에서 그 들린 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든 나라들이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탁구 선수들만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1974년도였는지 중국으로 날아가 들어갔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 중국은 이 다른 나라하고 벽을 다 쌓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슨 장막이라 그랬습니까? 예. 주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뭐 뱀부 커튼이 될지 커튼 오브 뱀부가 될지 주계 장막이라서요. 막 미국하고는 수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갔던 그 탁구 선수들이요. 중국 도시에서 코 빼쭉한 선수들이 탁탁탁탁탁탁 이걸 했거든요. 뭐가 열립니까? 이게 열린 거 있죠. 그해 헨리 키슨지가 들어갔습니다. 탁구 치는 게 별거 아닌데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교하는 다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브릿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지만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우리 몸을 입고 온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고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그 컨택트 점을 찾기 위해 갖고요, 우리 죄를 사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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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가 낮아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 위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게 이 비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외에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때 부를 이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고마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다가, 다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위로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우리 높아지심 빨리 한번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심 한번 볼까요? 28번. 제가 요거는 높아지심이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또요, 성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멘.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설명은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악수하고 뭐 이러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3대, 4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올드 스토리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바랍니다. 우리의 3대, 4대, 5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위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오래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이런 우리 신앙의 연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다. 우리 이제 28번 보십니다. 28번은 아까 제 27번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자신을 종의 몸으로 비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그분은 영광이 같으세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과 같지만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높아지시는 과정이 뭡니까? 높아지시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쉽죠? 그죠? 안 보셔도 이제는 하겠죠? 이제 안 보셔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신학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전제가 없이 무엇인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요, 이런 토대가 쉬워지고요. 전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십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이때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동안 죽음의 상태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높아지시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취급해야 됩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터 시작하십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잘 문장을 보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기는 이제 요거 나왔죠. 그렇죠? 얼마 동안이라고 27번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성기는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첫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성천하신 겁니다. 하늘로 어떻게 해요? 성천하신 거. 근데요, 이게 성천한 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믿어지면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고 고마운 거예요. 저거 잘 안 믿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 무슨 법칙이 지배를 합니까? 그러면 중력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맞죠? Law of gravity.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거는 다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참 그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분수가 왜 그렇게 신비합니까? 물은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물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분수는요? 어떤 힘에 의해서 위로 쏘아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몸을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ascensions, 이 성기의 과정은요. 첫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4자고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며칠 뒤에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며칠 뒤에 오셨습니까? 그럼 한 열흘 정도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도 제자들이 신기해갖고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그러죠.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뭘 그렇게 빤히 보시냐? 너희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여기 성경에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거 안 믿고 다 빼내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성경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찬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게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 10, 11, 12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9절, 성도님들 10절, 11절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읽으면서요. 이건 예수님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쉽습니다. 그냥 말로만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집니다. 아니, 그림으로 탁 이렇게 외우면요 참 쉽게 외워집니다. 제가 천천히 하십니다. 이제 8절 말씀하고 그 위에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재미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까지 실감 잘 안 합니다. 아직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그거 믿어요? 성도님들 믿죠? 예, 둥둥둥둥둥 떠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세히 보니까 옆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보냐고.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 본 바로 내려오실 거라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보시면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저기 요한계시록은 찾는데 뒤적뒤적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볼 겁니까? 우리가 볼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1장 7절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어떤 거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거. 제가 지금 선율은 도는데 지금 이게 어려운 가스펠송인가 봐. 잘 그 가스펠송이. 우리 찬송가에는 많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도 봅니까? 어떻게 그를 찌른 자가 봅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를 찌른 자도 이렇게 본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찔러가지고 이 물과 피로 쏟게 만들었던 그 로마 병정도 찌른 자들 보면 이렇게 본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살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홀연히 변합니다. 우리도 홀연히 변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몸과 같이 우리도 영체로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들과 민족들은 그때 뭐를 합니까? 오늘 계시록 1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뭐하리라고? 예,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뭐하리라? 뭐하리니? 예,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왜 애곡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첫 번째는요. 구세주로 오시면서 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하, 디센딩 하신 거죠. 이제 어센딩 하는 순서는요.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고 보십니다. 우리 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성기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뭐 하신 것과요? 성천하신 것과. 그래서 성천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요거는 이제 이분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그게 벌써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우편은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 권능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광과 능력이 다 같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오른손 우편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언제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순환,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낸 것과, 그 다음 뭐죠? 죽음의 상태로 계신 것과, 그게 다 낮아지시고, 올라가시는 거는 부활, 성천하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심판하러 다시 재림해 오시는 거. 요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요,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 다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어떤 신학책을 보더라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들을 요렇게 쓰면서 그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비하는 무엇과 관계됩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자기가 직으로서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시고 또 뭐요? 성천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건 사도신경에 있죠, 그렇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주로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건 따라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좀 알면 좋겠다. 그러면 심판주로 올 땐 그동안 좀 재미나게 놀다가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기 때문에 한 며칠 전이나 몇 달 전 전에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훨씬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권사님 읽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24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어느 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오십니까? 그런 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타임 플랜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그 플랜은 성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그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에 대한 계산들이 나와 있고 언제 오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쪽집게 같이 탁탁 이렇게 집어냅니다. 쪽집게 같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계산을 다 해보면 맞아. 요즘은 컴퓨터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틀려. 이래서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건 틀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혹시 그때 와도 그 사람은 틀립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다 사람들이 보이게 처음에는 그 유대 땅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자기 왕들도 처음에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게 이렇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아주 갑자기 올라가신 대로 오지만은요,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예측 못했을 때 오게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성경요, 어딘가 하면요, 어디가 있나?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그럼 조금 이렇게 좀 그거 하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성경 페이지로는요, 332. 신약 332.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우리 차전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오릅니다. 이 멸망이 뭡니까? 그럼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지구상의 멸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떨 때 같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안전하다, 안전하다. 오늘 우리 그 CPM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할 때 쌀값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쌀을 뭐 잘 안 팔기도 하고 쌀값이 배로 뛰었어요.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농담같이 지금도 쌀 먹고 사세요? 제가 이제 뭐 꺼내봤는데 성도님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가스값이 한 8불, 20불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워낙 미국이라는 이 안전한 데 잘 사는 나라 속에 있어서 그렇지 미국이라는 데가 한번 꽉 묶이면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이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물건들을 막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게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런 것들이 다 스탑이 됩니다. 그럼 그 근처의 것들로 이렇게 하는데 뉴욕 같은 데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참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언제 주님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오신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무슨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죽은 자들부터 먼저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호련히 변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29번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요 29번하고 마칩니다. 요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게 29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아멘.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위에는 이때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요? 예,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속을 또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요거는 요런 표현들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믿으면 효력이 있을 거다, 저렇게 믿으면 효력이 있을 거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effective하게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누가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을 시켜 줍니까? 여기 돼 있죠, 그렇죠? 그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어떻게 합니까? 적용시켜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은 그냥 어떤 힘이나 성령님은 기도하면 쫙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위가 다 다른데 그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파워나 어떤 다른 거로 이해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함께해서 병을 고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죽어가는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게 예수 믿는데 이 믿음을 일으키고 효력이 있게 해주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기능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29번을요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구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신 그 구석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석을 효력 있게 어떻게 해요? 적용함으로.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우리가 믿었는데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믿었잖아요.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자기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믿은 건 자기가 믿은 것 같은데 창세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뭔가 내놓을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등장되는 그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얼른 좀 찾고요.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에서 6. 디도서 3장 5에서 6. 우리 최영숙 집사님 얼른 찾아집니까? 디도서 3장 5에서 6. 구원은 성령님은요 하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디도서 3장 5에서 6. 누구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5에서 6절 거기까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침과 누구의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하심이라. 뭔가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면요.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돼 나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냥 우리 방언이나 하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능적인 면에서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믿게 하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옆집에 철이 엄마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큰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천국 복음을 거기 가서 전할 때 그 복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갈래?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다 인간이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내용들을 다 믿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머리로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혹시 저 보스턴에 플리머스 가보신 분 계세요? 보스턴에 플리머스 그 청교자들 처음 왔는 그곳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크로스웨이 공부하러 갔는 그 바로 옆에요. 플리머스하고 그들 사는 사람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플리머스에 가니까 참 이 가슴이 찡한 게 있더라고요.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조그만 배에 사람들이 참 목숨까지 내놓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항해하다가 주일 되면 어떡합니까? 닷을 내리고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알잖아요. 파도가 올 때는 배는 움직이고 있어야 안 넘어지죠. 배가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모가지를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던 모습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은 게 저기 저 버지니아 리치몬드 옆에 가면 제임스타운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목사님이 한번 가보시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진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기는요, 보스턴의 플리머스는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을 내놓고 왔는데 여기는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있고 강단도 있고 그 집들도 벗기는 똑같이 해놨습니다. 조금 다른 건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왔나 하면요. 버지니아 리치먼드 옆에 있는 제임스타운에는 뭐하러 왔나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140몇 명인가 이렇게 왔을 때 이 미국 땅에 그때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이 이 많이 쥐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때 군인들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한쪽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생활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는 거, 뭐 짐승 잡는 거, 뭐 이렇게 새끼 꼬듯이 뭐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 가면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시작이 다른 거 있죠. 1번, 버지니아 쪽은요. 어떻게 하든지 영토를 넓히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왔고 저쪽 보스턴은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벌써 딱 들어가니까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완전히 딱 다른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방언을 하게 해주시죠. 그분은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친척 누구 중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렇게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상이 들어있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런데 하시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럴 때 나 같은 죄인. 참 세상에서 안 바뀌는 게 자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제 29번이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분이요, 이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것을 효력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어떻게 해요? 효력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까우면 그러면 효력있게 뭐가 이게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성령이 가슴에 잘 우리는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 잘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도 감지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다가 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일들 다 하면서 늘 하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보게 하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한인 동산장로교회 또 각 교회 섬기는 교회들을 보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귀한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딱딱한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내용들이 가슴에 잘 박혀서 성경 전체를 큰 통시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